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5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8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을 피가 되게 한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생축이 죽는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7번째 재앙 때와 같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내리지 않으십니다. 애굽 전국이 아수라장이 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지금까지 했던 가장 큰 양보를 합니다. 이제는 모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남정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가고 어린 것들도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바로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우리 같으면 덥석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생축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동물도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동물을 제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데리고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이 말을 듣자 바로는 맹세하며 모세를 궁정에서 쫓아냅니다. 28절을 보시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언뜻 보면 오늘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지금까지 어떤 재앙들보다도 강도가 약한 것 같고 파급 효과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장애보다 더 괴롭고 더 두렵고 더큰 저주는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휠체어를 타도 얼마든지 돌아다니며 원하는 일을 할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스스로 어디에도 갈수 없고 아무 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1년 내내 전기가 끊어지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두움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두우면 답답하겠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빛이 없는 상황은 기껏해야 몇 분, 몇 시간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나갔어도 밖에는 늘 달빛과 별빛이 있고 플래시라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어두움의 재앙은 지금까지 어떤 재앙보다도 더큰 재앙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은 곧 온기가 없고 생명이 없음을,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기능의 마비를 의미했고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수라장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빛이 없는 세상일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두움의 재앙은 특별히 더큰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신을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일출의 신, 일몰의 신 뿐만 아니라 대낮에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인들과 바로는 그 모든 신들의 신이 되는 태양의 신, 라몬, 아몬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흑암이 계속되자 애굽의 모든 승려들은 태양신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바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주위를 더듬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창조주 태양신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태양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3일 후 어두움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또다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불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의 눈은 완전 장님인 것. 이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평생 지팡이를 짚고 더듬으면서 사는 겁니다. 고깃덩어리로 살기에 자신이 영적으로 앙상하고 해골과 같은 것도 모르고 따뜻한 물속에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아니 이미 죽은 것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며 더듬으며 살다가 멸망에 처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것보다 더큰 재앙은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흑암은 물리적인 흑암이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흑암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 죄, 반역,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십니다.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에 일어나는 각종 인재와 천재를 통해서 자신이 유일무이하신 주권자시요 권능자이신 것을 따라서 자신만을 예배할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계속 거부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수단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나마 보던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주권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어떤 애굽 사람들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영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흑암은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끝까지 빛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왜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하시는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궁극적인 저주로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우리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십니다. 물론 영적 맹인이 되면 로마서 1장 22절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우둔하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대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납니다. 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저희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종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실 때 계속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할 길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세 번째 재앙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가 네 번째 재앙 후에 이 땅에서 제사하라 하고 허용했습니다. 제사를 하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제사하라고. 모세가 그의 제의를 거절하고 광야에 가서 제사해야겠다고 고집하자, 그러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만 가라고 하고 여자와 애들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가지만 생축은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물이 없으면은 오래 견딜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대응합니다. 계속 압력을 받으면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대로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라고 합니다. 너희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꼭 광야에 나가서만, 교회에 가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까이 밀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이지 물질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입으로만 가서 예배하라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과 바겐을 합니다.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조건을 낮추라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죄인의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매주 교회에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 일에 개입되지 않아도 된다면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시간은 내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부는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하여 살 여지를 준다면 크리스천이 되겠다. 세속적인 삶, 죄된 삶을 완전히 떠나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며 계속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도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나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버려야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주님이 크고 작은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며 권면하실 때 주님의 뜻 깨닫고 순복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더욱 밝아지고 이제는 사단과 일체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